우리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설교자에게 큰 고민이 있다면 가장 많이 알려진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섬기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참 설교를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다 안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말씀의 새로움을 가로막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본문은 저 개인적으로는 수련회나 또는 부흥회 때 참 많이 등장했던 인용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어떤 뜨거운 집회나 또 부흥회 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이 외침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왠지 이 본문의 설교를 전하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이 본문을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왠지 가슴이 뜨거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왠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목소리도 크게 해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 본문을 설교를 듣고 부흥회 때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면 왠지 찬송가를 부를 때 박수도 열심히 많이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소위 한국교회에서 내려져 왔던 전통적인 어떤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련회나 부흥회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왠지 저는 공허하고 무언가 내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가 비어나간 것처럼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마음이 한 번쯤은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소위 뜨겁게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이게 받는 건가라고 의문이 들까요? 그건 아마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너무 외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의 모습과 그 묘사한 이 누가의 이 표현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았더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건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바람이 확 불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그렇게만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단면적인 모습, 드러나 있는 장면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함께 은혜로 나눌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남겨진 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날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월절 첫 이삭을 드린 후에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77절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제 누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두 가지의 성령님의 임재를 회화적으로 묘사한다 그러죠. 그림으로 그리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을 묘사한 내용이 2절에 있는데 무엇처럼 임했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면 이 단어나 문맥만 집중하다 보면 아 성령님은 바람으로 오시는구나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이것을 자기의 임의대로 느낀 느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표현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의 임재나 성령님의 운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성령님의 임재나 성령님을 표현할 때 구약 성경에서도 루아흐라는 표현을 써서 바람과 호흡이라는 이 의미를 성령님의 묘사적인 표현에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성령님의 임재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푸뉴마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봐서 이제 식상할 정도로 우리가 느낄 정도이지만 그 푸뉴마라는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또한 바람과 호흡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가 자기가 임의적으로 자기가 무슨 화가가 된 것처럼 글을 쓰는 서사시를 쓰는 시인처럼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표현한 게 아니라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를 오늘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바람같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재는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표현한 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어떤 분은 집회에 오셔서 막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뜨겁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십니다. 뜨겁다라는 표현. 맞는 표현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자꾸 뜨겁다라고만 고백하면 뜨거워지지 않게 임하시는 분들은 그럼 성령 충만을 언제 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령의 불같이 임한다라는 표현은 이미 세례 요한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으로 전하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말씀의 기록을 보면 성령님의 임재는 누가의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미 말씀에 약속된 표현들을 의지해서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시험을 받기도 하고 많은 분들은 이 표적을 사모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교회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왔던 이 방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비한 언어가 아닙니다. 아마 이 성경 말씀을 아마 설교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텅거라는 표현으로 NIV 영어성경에 해석을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혀의 말이니까 어떤 말인지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랭귀지입니다. 언어입니다. 분명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적절한 예화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주부터 설교 말씀 붙잡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와닿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이 방언에 대한 예화가 때로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적합하게 체험을 가지신 분의 어떤 간증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자료를 쭉 보니까 크리스천 신문이라는 데를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스캇 브래너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신문의 기사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기사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 본문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스캇 브래너 목사님 미국 분입니다. 미국에서 신학하시고 뭐 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찬양, 성령의 불로 이런 찬양들, 뭐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그분의 찬양의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이분이 전형적인 미국에서 공부하신 백인이고 한국과 아무 상관없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분과 함께 기도를 하시다가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의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스카프라일러 목사님이 한 번도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입술에서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기도하고 있다는 건 알았답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방언이라는 것이었고 그 방언은 정확한 한국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 방언을 어떻게 해줬을까요? 한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말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통변이 가능합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방언을 하는 자는 누구와 함께 기도하라고요? 통역하는 자와 함께 기도하라고요. 스캇 브래너 목사님은 그때 정확하게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한국말을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 정확한 한국말로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이 한 문장을 다섯 번을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스캇 브래너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한국으로 부르심을 이끌어 가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권면하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 밑에 부분에 내려가면서 무려 15개 지역의 언어가 한 번도 그 지역에 가보거나 그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방언하게 됩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신비하고 주님의 부활이 신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신비하듯이 기독교 역사의 성령 강림 사건은 신비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있기에 우리는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로 11절,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속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아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언어의 놀라운 기적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는 신비한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언어의 해석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성령님의 강림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흩어졌던 언어 위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인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구속하신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걸 오늘 제자들이 친히 체험하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과 야망,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인간의 욕심,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끊임없는 인간의 마귀적인 도전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무례한 방종함으로 결감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의 사건은 바로 언어의 흩어짐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도록 연합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오늘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의 표적은 무너졌던 언어,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의 사건과 성령의 충만한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너무 기적의 초점에 맞춰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능력자가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도 펜테코스탈이라 그래서 오순절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 사도 운동을,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부류들, 그런 부류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너무나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 오류들을 경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왜 이 땅에 부어졌는지, 왜 제자들 위에 임했는지, 또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의 임재의 사건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사건이고 우리의 변화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첫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을, 새로운 언어를 선포하며 15개의 지역 방언으로 말로 선포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어떠한 선포였는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이면 하나님의 일을 서로 증거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드러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막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를 역사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 뜨거움이 있다 해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뒤에서 이 일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문제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우리를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이 은혜의 초청 앞에 이제 우리가 헌신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몇 날이 못다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때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으면 그날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주십니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여전히 자기들의 나라, 이 땅의 나라, 자기들이 다스리고 싶고 통치하고 싶은 권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 나라, 그것에만 마음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들이 입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더욱 열심히 남은 생애를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것, 우리의 야망과 욕망을 뒤로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며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드려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